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품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배우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사랑을 하지는 못합니다. 부족한 게 많고 사랑하려고 다가갔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 안에 우리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전달되는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는 합니다. 사랑에만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는 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한 성도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은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럼 정말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삶, 이건 사랑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의 삶을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 혹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고 있거나 혹은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왜 떠나는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나라와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젊은 세대가 교회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매력을 못 느끼고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에는 대학생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극단적으로 조사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100명 중에 3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3%가 기독교인이요.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이제는 내 나라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복음 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복음화율이 더 낮다고 합니다. 도시에 사는 젊은 청년들이요. 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를 굳이 올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교세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남침례교회죠. 서던 베프티스트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 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에 어느 정도씩 주냐면 수십만 명씩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교회를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엔 교회에서 보고 싶은 걸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고 있죠.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교육합니다. 친교합니다. 근데 정작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자꾸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들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이 우리가 만약에 은사를 활용한다면 그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갖고 여러 일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끝까지 가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닌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저희가 아까 읽었죠. 지금 다시 한번 또 읽었으면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다가 나한테 있는 은사 혹은 재능이 많은 걸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대단한 결과를 이루면 그 결과를 놓고 또 우리가 자랑을 할 때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한 일도 많았던 교회.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을 갈라 싸우는 교회 모습 보면서 어느 누가 편안하게 그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이리저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위로받으려고 나왔는데 교회 왔더니 더 스트레스 받더랍니다. 그런 교회를 누가 나오겠냐고. 설령 고린도 교회라는 이 성도들이 행한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왔다가도 그 교회를 조금만 지나면 실망하고 등 돌려서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7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를 할 때 사랑은 이거다라는 얘기보다는 사랑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지금까지 보고 배웠던 사랑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사랑이 아닌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고린도 교회처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지금 우리 교회죠. 우리는 자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고 올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고린도 교회를 이리저리 살펴봐도 찾기가 어렵더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시기하고 시기가 극단에 달해서 싸우고 있어요. 3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한껏 자기 자랑하면서 목에 힘주고 교만하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4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무례행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8장 1절에 의하면 우상은 없다, 우상은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신앙이 강하게 서 있다고 하는 분들이 신앙이 약한 분들을 자꾸만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모습이 적혀 있어요. 새 아버지가 맞아들인 새 어머니와 간음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5장 1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끌고 와서 기어코 그 법정에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야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6장 1절부터 11절에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돈을 뺏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5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신기한 일들을 자꾸만 말해줘요. 그 모습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몰려옵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여기면서 이 교회를 찾아왔겠어요. 이 믿음 좋은 사람들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퍼주는 사람들이 그 안에 여럿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깊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교인들이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몸까지 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 정도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13장에서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에 은사 얘기하고 14장에 또 은사 얘기하는데 가운데 토막에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쩌다 보니까 13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12장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13장을 의도적으로 적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담기지 않은 채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씩이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해도 교회 공동체에 그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14장이 얘기하죠. 그것은 마치 협주할 때 사용되는 꽹과리가 저 혼자 소리 내보겠다고 솔로로 연주하다가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나는 그런 꼴과 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생각을 알고 예언하는 사람들, 사랑이 없다면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그것이 사용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예언을 할 때도 순서를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이 예언을 듣고 예언해라 얘기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듣고 그 다음에 예언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유한 삶을 포기해서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들, 복음 전하나 핍박받고 순교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그 모습이 사랑이 없다면 그 희생은 무의미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좀 바울이 얘기하는 게 좀 충격적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피 끓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가난에 처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 걸 감당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받은 사랑 나 혼자 누릴 수 없어서 나누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나 드러내려고, 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세워주려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지 그들을 무시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다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하면서 편 갈라서 싸우는 교회를 원해서 그렇게 전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사랑을 담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낼 때, 남을 무시할 때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은사는 교회를 상처 입히고 깨뜨리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나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받은 은사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그것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때로 우리가 사랑이 어떤 걸까 교회 안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배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분이 교회 다닌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미국도 좀 눈이 많이 지역적으로 왔지만 한국도 기록적인 폭설이 부분적으로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운항을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갇혔습니다. 제주시의 전 지역의 숙소가 거의 다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밖으로 나가도 숙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공항 안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제주도에 사는 한 주민이 자기 SNS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를 두고 계신 가정을 우선으로 저희 집을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묵고 가세요. 혹시나 해서 전화했던 여러 여행객들이 이 집에서 며칠을 묵고 비행기가 운항을 할 때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 모자라니까 동생한테 부탁해서 동생 집도 오픈했대요. 이게 이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제주도 분들이 우리 집도 무료로 숙박 제공하겠다 하면서 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호텔 중에 몇 군데서 우리 호텔방 무료로 드릴 테니까 주무실 곳이 없는 분들 오셔서 여기서 지내십시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음식과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공항에서 몇 사람에게 못 나눠주지만 거기에 계신 어려운 분들에게 목이라도 축이라고 고픈 배라도 잠깐이라도 허기라도 면하라고 나눠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시작한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남의 집에 가서 무료로 자진 않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만은 않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나도 할 순 없을까 고민하고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를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라고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12장 31절을 이렇게 바울이 끝내는데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조인들을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더욱더 큰 은사가 뭘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길이 뭘까? 그것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많은 것을 자랑하기보다 주신 은사가 작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활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정말 교회가 교회답다는 걸 사람들이 보고 교회로 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에게만 유익인가? 바울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면 은사를 사용한 나에게도 그것이 반드시 유익으로 돌아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면 은사를 활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4절부터 7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이 나오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방금 읽은 이 사랑의 특성 누구한테서 지금 바울이 보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인내로 품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땐 본인의 겉옷, 속옷까지 다 내주셨어요. 예수님 자기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면서 낮고 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따라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된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도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죠. 개인적인 감정 앞세우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를 구하셨어요.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세가 무엇일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애를 쓰셨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항상 제자들을 지지해 주셨죠. 믿어주셨습니다. 기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습니다. 실수할 줄 알고 넘어질 줄 알지만 발 닦아주셨고 성찬식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을 빚어주세요. 우리가 내 성품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조금씩 조금씩 빚어가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불리는 이 아홉 가지, 이건 성품입니다. 이 성품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는데요. 본받는다, 이거 쉽게 설명하면 흉내내라, 모방해라입니다. 예수님 따라한다고 겉모습만 변하지 뭐가 속이 변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흉내는 흉내일 뿐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흉내를 자꾸 내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자꾸만 바꿔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라, 본받아라, 모방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 따라할 때 우리의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도 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흉내내는 것을 소리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랑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방언하겠습니까? 예언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실 건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남들은 못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특별한 지식이 필요할까요? 신비로운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만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일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율법을 만약에 요약하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 밖에도 있어야 되지만 특히나 교회 안에 더 많기를 기도를 합니다. 첫 시작은 어쩌면 이 사랑을 설교하고 있는 저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일꾼들인 중직자들일 겁니다. 시작이 누가 되건 결국에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서로를 감싸안고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 밖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난 주 중에 황옥진 장로님 통해서 시티미션 오브 스킨헥타디에서 우리 교회에 네 번 같이 섬길 수 있는 날짜를 줬습니다. 2월, 5월, 7월, 9월이요. 어떤 땐 주중이고 어떤 땐 주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선교부를 통해서 구역장들 통해서 적어도 이 중에 한 번은 우리가 같이 가자고 제가 여러분께 동참을 요청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 날짜가 광고에 나올 때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체는 돈을 필요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가장 절실한 건 사람이에요. 몸이 와서 도와줄 사람이에요. 시간을 내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같이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작은 시작이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교회가 안에서부터 사랑이 서로가 전파돼야 밖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김봉란 전사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김봉란 선교사님은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27년 동안 한결같이 그 병원을 떠나지 않고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래요. 삶에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30대의 남편을 사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30대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때 교인들이 매일 찾아와 주더래요. 그리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17명이 후원회를 조직했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남편을 잃었는데 이 가정을 살리려면 우리가 도와야 돼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그때는 전사님이 아니고 집사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분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희 집에 가서 밥 해줄 수도 없고 빨래를 해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세 번 시간 정해놓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 당시에 전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였냐면 가시 같은 존재였대요. 여선교회 총회할 때마다 이분이 어떤 말을 입에서 내뱉을까 참석한 부목사님들이 바짝 긴장하고 그 모임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사람들이 덜컹덜컹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교회 목사님 한 분의 거취를 놓고 일이 좀 커졌는데 이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의견을 냈다라는 거예요.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듣기에도 이게 아니든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말렸다는 거예요. 기어코 남편이 말리는데도 자기 할 말을 다 했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도 의견이 갈려가지고 결국엔 남편이 다니는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갔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다니다가 조용히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로 들어왔대요. 남편이 돌아가신 때가 그 어간인 거예요. 그러니 본인 생각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어느 누가 나를 돌아볼까? 아무도 나 안 돌아봐도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사님이 스스로가 멀리하고 있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이분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래요. 우리 같이 먹고 살자. 하나님, 이게 성질은 못됐지만 잘 다듬어 쓰시면 한몫 단단히 할 여자예요. 하나님 얘 좀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드려요. 처음에 교인들이 와갖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데 며칠 가다 말겠지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가더래요. 그러니까 차갑던 마음이 녹아내리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집에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더래요. 신발이 다르면 신발을 사주더래요. 생일 되면 생일 케이크 사갖고 와서 생일 축하해 주더래요. 애들을 대신 키워주더랍니다. 나중에 형편이 괜찮아졌대요. 그때가 되니까 사랑만 받을 수 없지 하고 권사님들한테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이렇게 권사님들 같이 모이자고 했답니다. 권사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줬으면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뭘 해줬는지도 다 기억 못한다. 해준 게 없다. 나한테 갚지 마라. 네가 정말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갚아라. 그렇게 해서 사랑이 돌고 돌아서 저 땅끝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땅끝까지 다 사랑 전파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권사님들한테 식사 대접을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 누구를 돌까 하다가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의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줬다고 합니다. 여집사님은 대형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그래도 받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자녀들이 어엿하게 취직을 했고 취직해서 받는 월급 가지고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 자녀들이 힘쓰고 있대요. 권사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 돌고 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건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갔으면 합니다. 이게 뭐 특별히 누군가 밖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 만나는 누군가를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더라도 이게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지속됐으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누군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까를 자꾸만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행동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을 꿈꾸지 보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꿈을 꿨으면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흉내내겠습니다. 흉내내는 제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사를 사용해서 사랑을 베풀 때 세상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결합하신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얘기한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아닌 것과 사랑인 것을 말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보면 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것 할 수 없습니다. 시작은 작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점점 더 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자를 돌보는 것, 또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이제 막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들, 하나님 또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는 일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 곳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만 부으셔서 차고 흘러넘치는 마음 가운데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의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종을 겉으로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은 흉내를 내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성품까지 변해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귀한 마음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여섯 곳에 계십니다. 이라크에, 인도네시아에, 필리핀에, 터키에, 말라위에, 곳곳에 계시는 분들, 그리스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저들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갔는데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필요한 물품과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저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이라도 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무실로 지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로 먼저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꾼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무언가 조직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함부로 붙들어 주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곳 본인들이 만나는 현지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식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을 미워하거나 저들의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마음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셔서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진원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주셔서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자녀들에 비해서 나도 똑같이 이 선교 사역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은 사랑이 큰 것만큼 나누고 베풀 것이 참 많아지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차고 넘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미처 우리 자신이라는 그릇 안에는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차고 넘치는 사랑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야지 부담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어디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서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멀리 타국에서 그 사랑 전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 허락하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곳 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모자라다면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친 교회 되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음식 나누며 저들이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신앙적으로 아직은 어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그분들을 세워주시기는 합니다.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이 성숙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열매고 감사의 제목이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